오늘 크리스찬 베이징 네 번째 시간으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일을 하셨고 또 나와 어떤 관계가 되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 믿음생활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또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알아갈 때, 상대방을 알아갈 때 우리가 더 친해지고 또 관계가 깊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예배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또 같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알 수 있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사실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안 맞는 말입니다. 왜 안 맞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나의 상식, 또 나의 지식, 또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거든요. 제가 여러 자료나 책이나 내용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의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만약에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이만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요만큼도 모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측량하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유한하신,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죠. 여러분, 인간은 시간과 공간 속에 제약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시죠.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 3차원의 세계, 뭐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게 3차원이든 4차원이든 5차원이든 간에 아무튼 하나님은 인간 영역 밖에 계신 분인데 유한한 인간이 인간 영역 안에서 하나님을 안다. 사실 안 맞는 말이죠. 오늘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요. 오늘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뭐라 그랬냐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하나님이시죠.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이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세요. 여러분서 변함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꽃도 이 국화도 지금 한두 주 지났잖아요. 처음에 갖다 놨을 때 얼마나 탐스럽고 이뻤어요. 그죠? 예. 근데 어떻습니까? 변하고 있죠. 예. 변하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변함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늙거나 쇠하거나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변하죠. 여러분, 아무리 삼삼노경의 보약이라는 보약을 다 먹어봐도 어때요? 시간이 지금은 늙습니다. 늙게 되어 있어요. 주름이 생기고 흰머리가 생기고 아픈 곳이 생기고 기력이 새해지고 젊은 날에 아름다웠던 모습들 다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이 자연의 법칙을 거스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것은 시간이 갈수록 소멸한다. 이것이 연력학제 이 법칙이라고 해서 과학에서는 이것을 자연의 법칙, 과학의 법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변함이 없어요. 처음과 마지막이 변함이 없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 영역 밖에 계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해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조금이라도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림자가 없다 그 말은 빛이라든지 아니면 해 위에 있을 때 그림자가 없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빛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빛이라기보다는 생명의 빛을 의미한 말씀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생명의 근원인 빛을 만드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 하나님에게 그림자가 있을 수가 없죠. 빛을 만드신 분이 그림자가 있다.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성과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제가 종종 우주에 대한 그런 예를 잠깐 드리는데요. 여러분, 천문학자들의 90%가 하나님, 절대자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 똑똑한 사람들, 우주를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거대한 우주와 이 스페이스 공간이 결코 우연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기 때문이죠. 인간은 거대한 우주와 크기의 넓이와 질량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예, 38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우리가 밤에 이렇게 보면 달이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달하고 지구하고 거리가 38만 킬로,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태양은 어떨까요? 여러분, 태양도 보면 낮에 뭐 가까이 보이지만 태양도 지구에서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로 태양으로 가면 뭐 가까이 갈 수도 없지만 무려 170년 걸린대요. 지금까지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가장 먼 별은 200억 광년 거리 떨어져 있는 별입니다. 200억 광년이라는 것은요, 1초에 30만 킬로미터로 날아가는 그 빛의 속도로 무려 200억 년 동안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가야 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근데 과연 거기 가면 우주의 끝이냐? 끝이 아니죠. 우주의 끝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이 천지를 측량할 수 없고 감지할 수가 없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크기를 측량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주 속의 지구와 태양은 어때요? 마치 한 점의 먼지와 같죠. 그런데 이러한 우주와 또 이러한 지구를 누가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 교만이고 억지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알 수 없을까요? 아, 그럼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유한함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셔서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계시하셨다,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실험실에서 연구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계산기로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책을 보고 공부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보여주시고 계시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분 계시겠지만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었죠. 저희 아이들과 함께 이제 극장 가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번 본 거예요. 제목이 좋잖아요. 신과 함께. 야, 그래서 이게 재밌겠다 그래서 갔더니 기독교 영화인 줄 알았더니 기독교 영화가 아니더라고요. 도리어 뭐 환생이 나오고 막 이런 불교 색채가 강한 이제 그런 영화였어요. 뭐 알고 봤더니 그 만화가 있더라고요. 그 만화가 원작인데 그래서 이제 영화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뭐 재미는 있었어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재미도 있고 오락 영화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거기 무슨 사후세계가 나오고 뭐 지옥도 나오고 지옥에 있는 여러 뭐 옥황상제도 나오고 막 이런 신들이 막 나옵니다. 근데 거기 소방관 한 사람이 죽어요. 그 소방관이 불을 끄다 사람을 구하다 이 소방관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좋은 일 하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살려줘야 된다라는 재판을 하는 그런 이제 영화입니다. 한마디로 웃기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각게 군데군데 이렇게 이제 그 죽은 사람을 데리고 마치 지옥의 사자가 데리고 가는데 어디를 가냐면 그 지옥에 있는 신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그래서 재판을 계속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신은요 사람이 신을 찾아갑니다.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마치 그 죽은 망자가 그 지옥에 있는 신들을 찾아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그 무시무시한 길들을 가서 그 신 앞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모든 신, 인간이 만든 모든 신과 우상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찾아가요. 그래야 신을 만날 수 있고 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다르죠. 하나님은 인간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이렇게 신학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다른 신들, 우상과 다른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으셨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 안에 들어가 계신다. 그 뚜껑이 닫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치 뚜껑을 열고 마치 나오셔서 나는 이런 이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인간이 그 우상들 신들 앞에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가서 그 신들에게 잘 보여야 복을 받게 되죠. 또한 하나님의 모든 신들에게 인간의 수고와 공덕과 고행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상으로 신은 답례품을 주는 거죠.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1000번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러지 않으세요. 네가 3000번 절을 하면 이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공덕이 많이 쌓아야 죽어서 좋은 곳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17절 다시 한번 보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랬어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이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부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불자를 보셨나요? 보신 분 한 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유교에서 공자를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이슬람에서 마흐멧을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신도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한 신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우리 보고 부르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어머니라고도 하더라고요. 예. 진짜로 하나님 어머니라고 합니다. 예. 이상한 데 있어요. 저쪽 가면.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나왔잖아요. 원어에도 보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죠.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 오게 하시니 감사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상한가요? 하나도 안 이상해요.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삼촌, 하나님 아저씨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 말은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의 관계입니다. 절대 계약의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계약의 관계입니까? 사장과 직원은 계약의 관계일 수 있겠죠.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은 사랑의 관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시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어요? 아빠, 아버지요, 이렇게 불렀어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도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2장 17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서 올라간다라 하시니. 참 놀라운 것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 아버지라고 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셨냐면 너의 아버지 그랬어요. 너의 아버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복음서뿐만 아니라 서신서에도 보면은요, 바울과 여러 그 서신서의 저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시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까 예수님도 아빠라고 했죠. 지금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아빠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빠보다 더 친근한 호칭이 있나요? 아빠.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도 보면 우리 아버지 그랬죠. 고린도후서 1장 2절에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에베소 5장 20절에도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 4장 20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또 데살로니가후서 1장 2절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유다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요한이서 1장 3절 은혜와 긍휼의 긍휼과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이거 보니까 계속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제가 요것만 찾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죠. 감사해요. 만약에 부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예. 여기 아무도 안 계시, 그럼 그분은 여기 안 계시겠지만,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귀는 쭉 늘어져가지고, 배는 볼록 나와가지고, 예? 맨날 뭐 달라고 이러고 있는데, 그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근데,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럼 이것이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고 좋은 것을 나누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오늘 1장 17절 다시 한번 보시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아버지께로 온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창조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모든 좋은 것을 다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이러셨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좋은 것만 만듭니다. 하나님은 안 좋은 걸 안 만들어요. 그리고 인간을 마지막에 딱 만드셔서 어떻게 해요? 다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면서부터 그 좋은 것이 서서히 안 좋은 것이 된 거지, 원래는 다 좋은 것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만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샬롬의 세상, 그 죄가 없던 그 낙원의 세상을 우리는 늘 꿈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그 샬롬의 세상을 누리고 이 땅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누리는 복을 얻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만들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은 너무도 쉽게 만드십니다. 마치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는데 아이가 그걸 가져와서 혼자 만들기를 하는데 아무리 해도 잘 안 만들어지죠. 그렇게 자꾸 만들려고 하면 넘어지고 잘 안 붙고 그래요. 근데 아빠가 퇴근해서 왔어요. 애가 보니까 뭘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뭐 만들기 숙제를 하는데 애 혼자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어떻게 합니까? 아빠는 너무 쉽게 만들어요. 툭툭툭툭 하면 막 그냥 멋진 작품이 나와요. 그럼 애는 보면, 와, 아빠 어떻게 하지? 아빠는 너무 쉽죠. 나는 아무리 하려고, 애기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면 어때요?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못 만드는 것이 없고 못 이루시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고 지금 말씀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좋은 게 뭐였어요? 좋은 은사와 선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돌에 말하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요. 선물, 은혜, 공짜, 경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은사, 선물, 은혜 다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좋은 은혜, 선물들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좋은 선물들을 다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야,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지? 내가 그걸 늘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 좀 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뭘 주셨는지 나는 마치 찾으면 돼요. 보물 찾기 하듯 하나님이 어디다가 두셨을까 늘 그러한 기대를 갖고 우리가 찾으면 여러분 그 좋은 은사와 온갖 선물들이 늘 우리 가운데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부 할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8절 29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알지 못하겠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이 힘을 더하시나니. 아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변함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원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엘 올람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명기 33장 27절에도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랬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창세기 21장 31절에도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엘 올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했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도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없으시며 그랬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로마서 1장 20절에도 보면 창세로부터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했습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도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디모데후서 1장 17절에도 영원하신 왕.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늘 영원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8절 다시 한번 보시면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첫 열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상징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처음 것, 초태생이라고 또 말하죠. 구약에는 이 첫 열매가 상당히 중요하죠. 처음 것.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도 뭘 드려요? 처음 것을 드리고 그리고 첫째를 드리고 그래서 이 첫 열매가 아주 중요하고 또 여러분 처음 것이 어때요? 더 많은 사랑과 관심과 애정이 가죠. 뭐 요즘은 덜하지만 예전에는 첫째 아들, 장자 어때요? 예, 재산도 다 첫째한테 다 줘버리잖아요. 그죠? 예.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아무튼 첫 열매라는 것은 얼마나 귀합니까? 아이를 낳으면 뭐 첫째, 둘째, 셋째를 쫙 있지만 첫애를 딱 낳아요. 그럼 어때요? 얼마나 귀합니까? 너무 귀하죠. 그런데 그 첫 열매로 하나님이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첫 열매처럼 여겨주신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나를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신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자녀를 낳아보신 분은 다 아시지만 세상에 내가 낳은 자식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무엇도 내가 낳은 자식과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그냥 귀히 여기는 게 아니라 첫 열매처럼 우리를 귀히 여겨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갖 좋은 것으로 언제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 우리가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그 성부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고 그래서 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